어린 양의 피로 이긴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중간 지점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린 후 12장에서 한 여인과 큰 붉은 용의 대립이 시작됩니다. 이 환상이 시작됩니다. 사도 요한은 여인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과 구속사 가운데 중요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적 사건들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 단순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을 드러내시기도 하며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적을 통해 나타내 주시기도 합니다. 당대 로마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하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고 아무리 견뎌도 끝이 보이지 않고 믿음의 동역자들은 하나 둘 죽어나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오시기는 한 것일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맞는 것인가? 이 믿음이 만약 없는 믿음이라면 어떨까? 그리스도를 붙잡았지만 그리스도인한 그 믿음을 받았지만서도 고난과 핍박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이고 좌절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요한과 당대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큰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늘의 큰 징표를 따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날마다 표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초자연적으로 계시되었죠. 이 귀한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양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의 지표를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내어 종국적으로 믿음의 결국에 다다르기를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이 하루의 말씀을 따라 하루의 양식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징을 따라 이적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지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그 끝의 자리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서서 주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절을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라고 묘사합니다.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와 주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해를 옷 입다라는 것은 완료 수동형 분사로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속적인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움이 그에게 옷 입혀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옷 입혀주셨다라는 것이죠. 또 발 아래에 달을 밟고 있다라는 것은 땅을 발판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승리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또 머리에 열두 별의 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또 신약의 열두 사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꿈속에 나타났던 해와 달과 별이 야곱의 가족, 온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온 백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여인은 불신 이방 백성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더라도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던 당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더 나아가 신구약 구속사 속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전체의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나 성도들의 본래 모습이 무엇이었다?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며 땅을 발판 삼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영광과 의로움으로 옷 입혀진,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옷 입혀진 자들이라는 것을 고난받는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의로움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권세와 불법과 어두움이 아무리 강력하게 일어서서 우리에게 큰 고난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공격 속에서도,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은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끝까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자는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움에 처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유적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 가운데에서 출현하였음을 다시금 보여주는 것이죠. 해산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중요한 순간이며 고통받는 당대 성도들에게 구원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큰 표지가 됩니다. 뒤에 12장 5절을 살펴보면 이 아이를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라, 남자라 라고 묘사하는데 여자가 잉태한 아이는 문맥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역사 속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새로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그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교통을,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을 끝내 감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 애굽의 포로,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더 나아가 로마의 압제를 견뎌내며 그리스도를 해산하였습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해산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교회가 고난을 받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영적인, 육적인 고난임을, 이 전쟁임을 기억하여 끝내 견딤으로 구원의 새 시대를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표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해산과 같은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의를 위해, 내일의 의를 위해 오늘의 고난을 감수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받아야 하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이 고난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실 새로운 구원과 그 놀라운 은혜를 견디는 구원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교회는 어둠 속에서 빛을 증거하는, 잉태하여 낳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시대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빛을 잉태하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에 참고 견디고 감수하며 그 사명을 끝내 이루어갈 수 있는 사명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임을 기억하여 끝까지 빛을 잉태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클수록 얻게 되는 생명이 너무나 크죠. 출산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도 두 아이가 있는데 첫째 아이는 무통주사라는 것을 통해서 순풍 나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는 그 시기를 놓쳐서 12시간의 산고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 낳은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물론 두 아이가 동일하게 너무나 예쁘지만 고통 끝에 가져다주는 기쁨이 너무나 큰 값진 생명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감내해야 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감내해야 될 해산의 고통이 크고 어려울지라도 그 고통 끝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새 생명의 기쁨이 더 큰 기쁨임을 기억하여 함께 모든 성도가 그 고난을 견뎌내 끝에서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 4절을 살펴볼까요? 요한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는데 바로 큰 붉은 용의 등장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용모를 드러내는 용은 이스라엘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 낳은 아기를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이 상징하는 것은 사탄으로 머리가 일곱이요 열 뿔을 가졌으며 일곱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또 붉은색이 묘사하는 것은 살인과 폭력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사탄의 본성은 너무나 살인적입니다. 권세와 통치를 가지고 있죠. 일곱 머리와 같이 완전한 지성과 전략으로 교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유혹하며 공격하며 결국 그들의 피를 통해 잡아삼키는 것이 사탄의 본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탄에게서 났으니 사탄의 속성대로 행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살육이요 진리가 그 안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권세와 힘은 허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묘한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존재일 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 말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과장하나니 이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 없는 일, 권세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꼬리로 별의 3분의 1을 떨어뜨릴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가 함께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탄은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아이를 삼키려 하지만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오늘 우리의 삶에 칼을 들이대어 고난과 박해로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나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승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승리가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와 같이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 곧 예수 십자가의 희생과 그 보혈과 증거의 말씀을 따른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사탄의 참소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 고백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긴 싸움입니다. 최후 승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습니다. 붉은 용이 우리의 삶에 아무리 포효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 우리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최후 승리를 믿으며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으로 오직 예수 승리를 높이 찬양하고 고백하며 그 승리를 우리의 삶에 선포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최후 승리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이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4절에서 사탄은 예수를 집어삼키려 했지만 5절에 하나님은 그를 보좌에 올리신 사건입니다. 이는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흐트릴 수가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해받는 여자,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 공동체는 광야로 도망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3년 6개월 동안 그를 위한 처소를 마련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양육한 사실입니다. 1260일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1260일도 제한된 시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 1260일을 피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도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고난을 의의 고난으로 받아 최후 승리를 이루어야 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고난 중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 각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약속의 신실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여인이 피한 광야는 신앙의 정화의 과정이자 신앙의 성숙의 장소였습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믿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약속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에 의로 말미암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은 제한된 고난이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패배에 가둘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탄의 패배와 성도의 보존을 이중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고난을 감수하든지 고난 속에서도 승리를 붙잡고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최후 승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리스도께 속한 싸움이며 최후 승리가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붉은 용이 포효하여 더 큰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리스도의 승리를 더 크게 선포하며 어린 양의 피와 증거의 말씀 곧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성도의 보존을 경험하며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날마다 주의 임재를 경험하여 주를 닮아가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우리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승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를 십자가 승리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십자가 보혈을 믿으며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증거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그 증거를 고백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참된 승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의 의를 위해 오늘의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그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